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는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쉽게 듣고 있지만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피뿌림이라는 말씀입니다. 피뿌림. 피뿌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성경의 언어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도대체 피뿌림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의 경험과 예수님의 피뿌림의 경험에 대해서 좀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피를 뿌리는 경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먼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좀 펴서 우리 그 말씀을 실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여기 있는 말씀은 이런 장면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율법을 반포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요, 당신이 대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물에가 치고 검은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참으로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더 놀랍고 더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웅장함 앞에 우리가 사실 나가는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그렇죠? 그 임재, 천사들의 임재와 천둥과 우레와 번개를 보았으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 가운데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다시 말해서 시내 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오, 여러분, 하늘 시온산 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시내 산과 견줄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죠. 우주의 중심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시내산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움으로 떨린다라고 말했다. 시내산에 갔을 때 우린 하물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와 천천만만 천사가 그 주위에 옹이하고 있고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여러분 여기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여기 하늘에 있는 장자의 총회는 구원받은 의인들 말고 또 장자의 총회입니다. 이 장자의 총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라고 할수 없는 것이 여기 보면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교회가 그또 따로 또 구분돼서 그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죠. 또 미리 하늘에 올라간 의인들이 있습니다. 미리 승천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자들도 있고 부활해서 올라간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말을 했고, 그러나 여기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 보니까 이 교회와 구원받은 우리들 말고 구원받은 과거의 종들 말고 또 여기 누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구의 장자 아닙니까? 지구의 맏아들 아닙니까? 제일 먼저 창조한 자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도 그 혹성들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해 놓으신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장자들입니다. 장자들의 종회와, 그렇죠? 우주의 대표와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 말고 또 우주의 대표와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의인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예? 이런 엄청난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시인의 선에 나가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내용 가운데 24절을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거기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곳이 어디이냐?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 위에서 돌비에 주의 계명을 기록해 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냐.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됐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어딘가? 하늘이다. 새 예루살렘이 있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의 장자들의 총회가 거기에 임재하고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및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파워를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니라. 여기서 피뿌린, 뿌린 피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뿌린 피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장자총회와 하나님과 천사들과 교회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중요하게 뿌린 피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그 앞으로 임재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구속과 복음의 파워를 뿌린 피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뿌린 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한 번 더 다른 또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조금 뒤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양심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무엇을 뿌립니까? 자,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양심에 뿌림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씻음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피뿌림. 피뿌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양심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더 뒤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다시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죠? 여기도 피뿌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 설명하는 피뿌림은 무엇이냐면 성소에 이제 나아갈 때 죄인이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데려갑니까?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그렇죠? 제사드릴 동물을 데려갑니다. 그다음에 피를 흘립니다. 피 없음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피가 어떻게 한다?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런 동물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원래 그것은,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오는 메시아를 믿고 그렇게 피를 흘렸으면 그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으로, 그 의식이 진정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고 양심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옛날의 동물들의 피도 우리를 정결케 했다면 예수의 피가 그걸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은 의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양심에 뿌려진 바 되면은 그땐 우리가 의식이 아니죠. 우리 예배드릴 때 무슨 뭐 양을 가져옵니까? 염소를 데리고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과 양심의 경험 아닙니까? 옛날에도 성소에 올 때 마음과 양심의 경험이었으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의식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의 의식은 없는 것입니다. 성소 제도 같은 우리가 행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에, 아니면 중세기라고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아니면 이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개종해서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성경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면 그들이 제일 먼저 보고서 놀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제단도 없고 무슨 거기에 뭐 향을 피우는 것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도 없고 뭐 희생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보통 충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향풀 피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텅 빈 그런 장소에, 교회에 앞에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이런 강도성 같은 것, 이런 거나 덩그러니 놓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나중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행하는 제물이나 드리는 것이나 이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용납받는 것은 마음의 영적인 경험인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큰 십자가 갖다 붙이고 또 뭘 갖다 붙이고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심지어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제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예? 금잔을 들고, 잘못된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씻는, 양을 잡아도 안 되고 염소를 잡아도 안 되고 수수원을 잡아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내 양심에 적용될 때에만 일어나는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피뿌림을 받아 정결케 된 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잘하고 전도하고 내가 뭐한 그런 남을 많이 도와주고 한 그런 행동들과 그런 선량한 일들이 나를 구원합니까? 단 1%의 공로를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주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역사 이외에 다른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잘 보세요. 핏뿌림, 옛날에 양과 염소, 수송아지 그런 걸 통해서도 사람이 정결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섬기지 못하겠느냐? 얼마나 그 뿌린 피가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구원에 큰 능력이 있겠느냐?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 뿌림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왜 피 뿌림이냐 하냐 말이에요? 이것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15절입니다. 9장 15절 히브리서. 이를 인하여 이것을 설명하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뿌림을 새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임마누엘의 피에 그 피를 우리 양심에 뿌리는 것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비에 당신의 손가락을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의식을 주셔서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영적인 예배와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피 뿌린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무엇을 이룬다? 새 언약을 이룬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우리가 새 언약에 옛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지키겠습니다 해도 지킬 수 없었던 그거 말고 이젠 뿌린 피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피는 뭡니까?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뿌린 피라고 그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진다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단 말이죠.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나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한번 성문화 해보십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수의 피가 드디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뿌려지고 흘려졌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감사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피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과 양심 속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뿌린 피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면 나에게 뿌려진 피가 아니에요. 내 양심 속에 뿌려진 피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새 언약을 보여줍니다. 다시 언약해야 합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옛 언약과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하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이란 말은 영어로 covenant인데 이 covenant라는 말은 promise, 이 약속이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약속은 누구하고도 맺을 수 있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이 상하 관계만 맺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 주인과 종,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상하 관계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그 언약 관계는 거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린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너희가 내 말과 내 율법대로 법대로 살면, 내가 말하는 말대로 살면 난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된다. 만약 내 말을 어기면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들과 딸과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도 조건이 꼭 같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라. 조건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옛 언약은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래서 하는 척 하는 경험이 옛 언약이고 그게 시내산의 경험이고, 새 언약은 주님 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몰랐습니다, 나 이제 정말 이번엔 진짜입니다, 나 진짜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나 이제 진짜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 주님 순종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우주에 또 어디 있습니까? 난 주님 사랑하고 난 주님 경배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무엇을 할까요? 말씀만 없어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해 나가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 핏부림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았으니까. 주님의 자비를 이해했으니까.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핏부림 받았으니까.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용서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게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죠.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의 은혜와 죄의 용서의 자비와 주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백만 불, 천만 불을 줘보십시오. 무슨 감사를 아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 도움이 얼마나 뼈저리게 감사한지를 아는 자에게 도와줄 때 평생 동안 감사하고 평생 동안 은혜를 갚아야 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피뿌림을 받아야, 예수께서 어떤 피를 뿌리셨기에 어떤 피를 흘리셨기에 그러한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오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없는 양이 죽을까, 죄 없는 염소가 죽을까 하며 그들이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주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안 자가 드디어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드디어 회개할 때 울먹울먹거리며 정말 마음 가운데 회개가 생기고 죄가 미워지고 의를 사랑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핏부림의 경험 아닙니까?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경험을 매일 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린 복음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핏부림을 양심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얼마나 분명해요. 여기 말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데 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으니까. 핏부림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보혈이 남에게 아니라 갈바리 위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양심 속에 뿌려지는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했습니다.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 받아온 사상이고 어디에서 빌려온 사상이고 어디에서 배워온 사상이냐. 이 말씀이 구약에서 발견했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 이미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놓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여러분 항상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또 그것이 이제 스테인이 얼룩이 지니까 피 뿌리는 것을 대신으로 피 뿌리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물을 뿌리는 정결 의식들도 많이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물로 뿌려 하는 것은 사실은 피를 뿌려 하는 말과 같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피를 상징하죠.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씨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의 경험. 이젠 너희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텐데 어떻게 해요? 피로 뿌려서 양심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서 이젠 내 법을 순종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여기 설명해 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면 씻는 일이 일어나요. 씻는 정결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 찬송만 누가 부르거나 이런 음악이 이렇게 들려오면 참 이제 이 콧날이 시큰하고 눈물이 글썽해요. 이 찬송만 들으면.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샘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얼마나 좋아요 찬송이.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얼마나 감동적인 찬송이에요.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나를 푹 잠그면 나를 정하게 하시겠네. 이 피가 무슨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무슨 뭐 동물의 피를 툭툭 뿌리잖아요. 그거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해하는 그 경험 가운데 푹 잠기는 것이에요. 내 양심 속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양심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새 언약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찬송을 지은 원래 작사자들은요 성경의 이 새 언약의 경험을 다 이해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새 언약의 경험이 뭔지 그저 복음을 다 값싸게 다 타협해서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아니죠. 이 가사를 쓴 사람들이 옛날에 쓴 사람들은 이미 이 가사를 쓸 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입에서 씻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미 옛날엔 다 알고 얘기해 놓았어요.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There is fountain filled with the blood. 아, 피로 가득 찬 한 샘물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임마누엘의 그 이 피에서 혈관에서 뽑아낸 피다. 죄인들은 이 피 강수 속에 푹 잠기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죄책감 얼룩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에 푹 잠기면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어떤 짓을 했든지 진심으로 깨닫고 죄책감을 가지고 해방되기 원하고 평화를 누리기 원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피에 잠그면 우리의 모든 죄책감의 얼룩이 잊어진단 말이에요. 다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깨끗해져요. 이것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3절을 보면 영어에 보기를 바랬어요. Dear dying lamb, 오, 죽어가는 어린 양이시여. Thy precious blood shall never lose its power. 당신의 귀한 그 피의 보혈은 영원히 그 파워가 전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긴 복음에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파워를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저 이 지성적인 어떤 동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복음의 파워를 말했어요. 오, 그 피의 파워는 전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이 피의 파워를, 복음의 파워를 그들은 말했어요. 그 다음에 Till all the ransomed church of God be saved to sin no more. 아, 모든 하나님의 구속받은 교회가 구원받는데 어디까지 구원받느냐? To sin no more.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때까지 구원을 받으라 말이에요. 이게 보혈의 파워다. 이렇게 이미 다 해놨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을. 얼마나 정확한 그런 복음의 해석이냐고요.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이고 이것이 피로 양심에 뿌려지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이미 옛날 사람들은 성경대로 다 알아서 이렇게 찬송가도 작곡해 놓았는데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피뿌림이란 간단한 단어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펴보니까 4절입니다. 4절 보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해요. Ever since by faith I saw the stream thy flowing wound supply. 당신의 상처란 곳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피의 줄기를 내가 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 당신의 구속하시는 사랑이 내 생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And shall be till I die.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구속하시는 그 사랑의 구속의 은혜와 파워가 내 생애 가운데 주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라는 찬송가의 원래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아, 그런데요, 재밌어요.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말이죠.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여기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형편을 유대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교회의 형편을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말해요? 아,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의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 같이 가르침과 우리 것을 먹고 우리가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테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제 구세주라는 명칭만 빌려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남편이라는 명칭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건 우리가 먹고 옷은 우리 거 입을게요. 이게 결혼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럴 때에 2절에 그날에 그럴 때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당신의 참교의 백성들은 영원하게 꽃을 피는 일이 있어요. 그때 말씀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에요.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바벨론에게 다 잡혀서 죽거나 포로잡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 자들이 남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 그렇죠? 그런 자들이,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는 그 경험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어떨 때 사람들이 아 자기 떡을 먹고 자기 옷을 입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빌리는 그런 교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정결케 된 남은 백성을 일으키신다. 그런 얘기가 이사야 4장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요, 핏뿌린 자가 새 언약의 경험을 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고 살 수 있습니까? 핏뿌린 자만 가능합니다. 요한 2서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사랑은 주님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어떻게 이것이 옛 언약 가운데 가능하냐 말이에요. 핏뿌린 자가 새 언약의 경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는 자가 아,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뭐라? 사랑이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이 사랑이에요. 그 순종은 율법주의로 낙인되어 있는데 그것은 새 언약의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떤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그건 새 언약의 경험. 처음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는 척해. 이게 뭐예요? 옛 언약이요. 많은 사람들이 옛 언약 경험 가운데 순종하는 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러면 나 안 믿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턴업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바리새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씻어 정결케 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내 생활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그런 동기대로 내가 그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 아닙니까? 핏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과 핏뿌림의 경험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요한일서 3장 24절이죠. 다시 읽읍시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양심 속에 핏부림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주님 뜻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게 핏부림을 받은 자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늘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참으로 풍족한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의 샘물 때문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의 샘이 항상 열려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항상 그 속에 나아가 우리를 잠금니다. 피를 뿌려 양심으로 깨닫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른 마음과 심령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 언약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